말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노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우리 창조주께 감사하십시다. 그 주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목청껏 찬송하는 것입니다. 좋은 목소리와 음감과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인 게 이렇게 딱 눈에 띄는데도 불구하고 목청껏 노래하지 않는 사람, 목청껏 주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을 볼때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떤 때는 조금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조금 주님을 향한 시기심이 들어서 주님, 제저 좋은 음악적 재능은 좀 뺏어가시지요. 쟤는 저게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지는 때가 잠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신 사람들은 더욱더 찬송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뭐 그런 게꼭 있어야만 주님 열심히 찬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그거를 덜 주셨으면 다른 걸또 많이 주셨거든요. 이렇게 찾아보면. 그래서 어쨌든 주님을 찬송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십시다. 예, 아멘. 자, 성경 공부를 할 시간이 한 30분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제 주님께서 이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이 지상의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신 이 교회 또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영적인 거처라고 표현하신 또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신 이 교회. 이 교회가 이제 이게 서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선물들, 은사들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지금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은사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어디에 다다랐냐면 이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다다랐는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는 어떤 은사를 살펴보기 전에 그럼 지혜가 뭐고 지식이 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조금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잠언이었다. 솔로몬의 잠언이었다. 신약 성경에서 의외로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였다. 지금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여기에 지혜라는 단어가 30번이 나오면서 이게 신구약을 통틀어서도 어쨌든 대단히 많이 이렇게 나오는 장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기술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어떤 사람에게 주신 적이 있는데 물론 뭐 여러 역사상 여러 사람 뭐 그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아예 딱 이름이 밝혀져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는데 누구였습니까? 예. 잘 기억하셨습니다. 예? 예, 레위기에 나오죠. 예, 성경에 나옵니다. 네. 네. 그 사람 있어요. 예, 그 사람. 예. 그래서 성경전서, 예. 그래서, 부살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셨는데, 이거 왜 주셨냐? 하나님 이거 왜 주셨냐? 했더니,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씀하신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어떤 기능, 기술 이런 것들을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영적 건물인 이 교회를 함께 세우는데 그러한 재능들을 사용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식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이제 뭔가를 아는 것인데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이 이치를 어둡게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난번에 했는데 지식은 우리가 이제 그 이걸 컴퓨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컴퓨터로 지식은 다분히 이제 정보, 인포메이션, 데이터나 인포메이션, 정보에 좀 가깝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장이 돼야 되는데 정보가 저장되는 곳은 이제 메모리입니다. 그렇죠? 메모리. 그래서 지식은 어쨌든 그 우리의 인간으로 치면 그 하드웨어에 이렇게 이제 해당하는 이 몸, 바디. 몸에 이제 어쨌든 이렇게 축적이 되는 뇌에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지혜.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어떤 이 지식을 다루는 능력인데, 그렇죠? 이걸 효과적으로 재치 있게 다루는 능력인데, 이것은 이제 컴퓨터로 얘기하면 보다 좀 소프트웨어적인 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은 인간의 어떤 그 이 혼적인 작용에 조금 더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조금 살펴보게 될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거 뭐 제가 어떤 뭐 교리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제 느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영적인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세 개가 다 겹치는 부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식은 조금 더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바디적인 것이고, 지혜는 좀 더 혼적인 것이고, 명철이 조금 더 이 영적인 것이 아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명철을 얘기할 때 이것은 understanding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understanding을 흠정역이 번역할 때 명철로 번역한 데가 있고, 똑같은 understanding인데 깨달음으로 번역한 데가 있고, 지각으로 번역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지각이 뭔가 사전적 정의는 알아서 깨달음,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이 뭔가, 명철은 명사가 아니더라고요. 명철은 동사로만 쓰는 거더라고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 분명하고 철저하다, 뭐 이런 이제 의미로 되어 있고, 깨달음은 뭐냐 그랬더니 깨달음은 제대로 모르고 있던 사물의 본질이나 진리 따위의 숨은 참뜻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 그게 그거 같고 그렇죠. 예.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understanding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해 혹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Do you understand? 너 어떻게 알겠어? 이해가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그런 단어죠. Understanding이. 그래서 이해 혹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볼 때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봐가면서 단어를 정의하는 거,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단어가 조금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이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를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단어를 쭉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문맥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언더스탠딩을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8장 1절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서에 보시면 8장에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녀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이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각은 어쨌든 여기서 사용된 걸 보면은 뭔가 그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너무 어리면 안 되겠죠. 유치원 애들에게 이 율법을 이렇게 이제 설명했을 때 조금 많이 어려워하겠죠.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이제 지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편 32편. 구절 말씀, 귀로만 듣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체크하면서 찾고 싶은 분들은 찾으시고 그러면 됩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또 시편 32편 9절에 보니까 이것은 짐승보다 뛰어나게 하는 인간의 능력, 이게 지각입니다.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짐승도 뭔가 기본적으로, 본능적이고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있는데, 그런 짐승의 어떤 이해력, 그것과 차원이 다른 어떤 지각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짐승보다 인간이 뛰어나게 하는 능력이 이게 지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 3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아까 제가 다니엘서도 언급했었죠. 내 안에 있는 나의 영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 내몸 안에 있는 내 영이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표현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 인스퍼레이션, 숨을 불어넣으심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이 전능자의 영감이 언더스탠딩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볼때이이 지각이라는 이것은 조금 더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잠언 17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잠언 17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지식이 있는 자는 말들을 아끼며 명철한 자는 뛰어난 영을 지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뛰어난 영을 지녔느니라. 물론 이게 이제 관용적 표현으로 명철한 자가 이제 뛰어나다, 뛰어난 사람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기도 하겠지만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뛰어난 영을 지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명철한 자는 뛰어난 영을 지녔다. 이 언더스탠딩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깨달음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걸 영적 깨달음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 이렇게 이제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이 영적 깨달음 이 언더스탠딩은 하나님께 속한 지식을 의미하는 경우가 여럿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아까 이제 욥기 봤는데 다시 한번 욥기를 가서 보면 욥기 38장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네게 대답할지니라. 말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차별주의자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좀 질문을 조금 함정을 넣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투의 이 성경 구절을 페미니스트들, 여권 운동하는 사람들 대단히 싫어합니다. 남자답게, 무슨 여자답게 이런 거. 그래서 요즘 그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강조를 안 합니다. 오히려 그걸 하면 범죄자 취급을 해요. 남자답게 놀아야 된다, 여자답게 놀아야 된다, 남자답게 입어야 한다, 여자답게 입어야 한다, 이런 말 자체를 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교육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당당하게 뭐라 그러시죠? 남자답게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답게 만드시고 여자는 여자답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차별주의자는 아니시고 성구분주의자이시죠. 굳이 얘기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보니까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그러니까 내가 창조할 때, 내가 이온 우주를 창조할 때너 어디 있었냐? 너 그때 있었어? 너한테 명철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인간에게 명철이 있다면 이런 것까지 대답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있지도 않았는데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지금 인간이 창조되는 건 창조의 여섯째 날 창조가 되는데 그 전에 넷째 날 창조되고 이런 해와 달과 별 이런 거 있을 때 인간 없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알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걸 알려주신 사람이 세상에 있었나요? 예, 아멘.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철을 주신 거예요. 명철을.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계시와 명철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알수 있는 장면이 또 어디 있냐면 다니엘서 9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서. 그런데 이제 이때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21절에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그래갖고 이렇게 왔는데 2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킬, 능숙함과 언더스탠딩, 깨달음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날아왔다. 오,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주는 게 뭐냐? 이게 깨달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 언더스탠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속한 어떤 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둘이 가고 있을 때 45절에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 그 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이두 제자가 성경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꿰어 맞춰지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지각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영적 깨달음 이거를 이렇게 열어주시니까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때이 언더스탠딩이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이렇게 뭔가를 열어주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적 지각 이게 어떨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각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7, 18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7,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까지 걷지 말라. 그들은 즉 이방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이렇게 쭉쭉쭉쭉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다. 이 언더스탠딩이 이게 조금 희미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게 좀 열어주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로마서 1장 31절에도 죄인들의 목록을 쭉 이렇게 나열할 때 그들은 언약을 어기는 자고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고 화해하기 어려운 자고 쭉 나올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각이 없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이 없는 자요. 언더스탠딩이 없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이 지각, 언더스탠딩이라는 것이 이것이 지식이나 지혜에 비해서 조금 더 영적인 그러한 이 어떤 측면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탁 열어주시면 사람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게 이방인들만 이렇게 지각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땐 괜찮은데 관계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지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미련한 자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지혜하고는 또 조금 다른 그런 성격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1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뭐뭐 하는 백성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될 때에도 이 지각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걸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렇게 걸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어리버리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조금 이렇게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뛰어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뛰어난 것을 추구하는 심성 자체가 없는 것은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함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위대함에 대한 동경이 있고 뛰어남에 대한 추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뛰어나신 분,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창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각의 문제, 이 영적 깨달음의 문제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지각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서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각이 풍성하기를 참 간절히 원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에베소서 1장 17,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히셔서 이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적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결합되어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이 언더스탠딩,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갖기를 원한다. 이런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대충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뭐 전적으로 배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그 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 의도가 좋은 의도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꾸 이해타산적인 그러한 태도가 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도로 사용하셨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 성경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교리고 뭐고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건 잘못입니다. 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이거 예,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이게 거의 다 됐는데, 이 부분만 죄송하지만 조금 5분 안에 좀 마무리를 지십시다. 이제 4시가 넘긴 넘었는데요. 이 부분만 조금 마무리를 지십시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일에서 너에게 언더스탠딩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지각에서, 이 깨달음에서 이게 어두워져 있어요.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져 있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뭘 하셨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대단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을 사용할 때, 아까 제가 이제 이 효과적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영적 깨달음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마가복음에도 우리가 이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율법을 요약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기관이 다시 한번 자기의 말로 이걸 정리하는데, 올소이다 선생님이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으므로 선생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러한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길 때 뭘 다 해야 된다고요? 마음과 뜻과 혼과 힘과 지각을 다해서, 지각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각을 다해서, 언더스탠딩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온 율법을 정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깨달음, 영적 지각이.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직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직관. 또는 통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관은 영어로 intuition 이렇게 표현하고 통찰력은 insight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insight라는 단어로 understanding을 대체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언더스탠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NIV에서 상당히 많이 인사이트로 바꿨습니다.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솔로몬, 다니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더스탠딩이었다고 이 킹제임스 성경은 얘기하는데, NIV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게 인사이트였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장래의 모든 일들에 관한 게 인사이트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주신 셋째 하늘에 관한 거니 뭐니 이런 모든 것들이 인사이트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인사이트는 대단히 좀 뉴에이지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그냥 인사이트가 없어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성경의 언더스탠딩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인사이트로 바꾸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트의 그 어떤 뉘앙스는 뭐냐면 뭔가 이 도교적인 느낌인 거예요. 도교적인 느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가부좌 틀고 앉아서 뭔가를 하면 이렇게 딱 이 보리수 밑에서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뭔가 이 우주가 딱 꿰어지는 어떤 그 인사이트 이게 이제 온다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거든요. 이게 대단히 좀 도교적인 또는 그 뉴에이지적인 그런 단어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인사이트라는 것,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식이나 지혜보다도 조금 더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속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언더스탠딩이 풍부하기를 전적으로 충만한 이 영적 지각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이 지각을 다 사용해서 마음과 뜻과 혼과 몸과 힘과 이런 모든 것과 더불어서 이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그러면 이제 지혜의 말씀은 무슨 은사고 지식의 말씀은 그럼 도대체 어떤 은사로 이해해야 되겠나 하는 것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또 언더스탠딩도 부족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제가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단어의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더욱더 명확해지고 그것에 능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